베드로전서 메시지 19번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고난 하나님의 갈망.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은 하나님의 목표를 계시합니다. 즉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위하여 건축된 집과 제사장 직분을 원하십니다. 집과 제사장 직분은 둘 다 단체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구절에 사용된 네 개의 집합명사인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 등에 의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할 집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집은 한 개의 재료로 건축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은 다른 많은 재료들이 함께 맞춰질 때만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하기 위한 집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 체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제사장들을 갈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 체계, 즉 단체적인 제사장 무리를 원하십니다. 단체적인 존재인 집과 제사장 체계는 둘 다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미덕을 선전하는 것은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미덕을 선전하는 것은 다만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그분을 표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미덕이 풍성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둘 다 미덕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그분의 미덕이며 우리는 이 미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에 관한 진리를 가르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미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실행과는 달리 이 선전은 단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돌이켜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위하여 순전한 말씀 안에 있는 젖을 취함으로 자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 체계 안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분의 미덕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둘째 단락인 2장 1절부터 10절의 요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형제를 향한 참된 사랑을 갖게 하는 그분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1장 1절로 2절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 아래 있음을 봅니다. 그런 다음 1장 3절로 25절에는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가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과 그 결과를 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영적인 집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 체계 건축에 이르도록 변화됩니다. 이어서 9절로 10절에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미덕을 선전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을지라도 매우 총명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서신을 연구한 후에 나는 이 여부가 학자 같은 생각을 가졌음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저서를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개요. 베드로의 사상의 아름다움은 이 서신의 개요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베드로전서의 개요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의 많은 단락들 중에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큰 압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전서의 개요를 생각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소개. 3일 하나님의 운행하심 아래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2. 3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 A. 사한 소망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 이 사한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것임. B. 예언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전파를 통한 영의 적용. C. 거룩한 본성에 의한 거룩한 생활과 성화시키는 진리에 의해 정결케 됨을 통하여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이 거룩한 본성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남의 근거함. 3. 생명의 성장과 그 결과. A.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 B. 하나님의 거주를 위한 영적인 집과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 체계 건축에 이르도록 변화됨. C. 부르신 자의 미덕을 선전함. 4.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고난. A. 모든 근심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향한 뛰어난 태도가 있는 생활. 1번. 만국 가운데 있는 나그네로서. 2번. 인간의 제도에 대하여. 3번. 종들이 주인을 향하여. 4번. 그리스도의 본. 5번. 결혼 생활에서. 6번. 일반적인 생활에서. B.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 C. 고난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들 자신을 무장함. D. 하나님의 각양 은혜의 선한 청지기로서 분배함. E.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함. O. 장로의 목양과 그 상. A. 목양하는 본. B. 목자장의 상. 6.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 목표. A.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 B.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됨과 굳게 됨. 7. 결론. A.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거. B. 문안. 이 서신의 소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운행하심이 우리를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누림안으로 인도함을 봅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 다음 첫째 단락에는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과 아들의 구속과 영의 성화를 포함합니다. 이 완전한 구원의 성과는 거룩한 행실과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 서신의 둘째 단락은 생명의 성장과 그 결과를 다룹니다.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괴리 없는 말씀의 젖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은 이 젖에 의해서입니다. 생명의 성장의 결과는 변화, 건축,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생명의 성장에 의해 우리는 변화되고 건축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고난에 관한 이 서신의 셋째 단락은 가장 깁니다. 베드로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두 장 이상을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의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누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에 관해 말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에 관한 긴 단락 후에 베드로는 장로의 목양과 그 상,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 목표에 관한 두 개의 짧은 단락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12절로 14절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요점. 만일 우리가 앞에 기록한 이 계획에 따라 베드로의 사상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가 이 서신에서 다섯 가지 요점을 다루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것들은 완전한 구원, 생명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장로의 목양, 하나님의 능하신 손 등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책의 깊이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것들이 그가 기록할 때 다루기 원하는 기본적인 것들임을 볼 것입니다. 더욱이 이 다섯 가지 요점에는 각각 그 성과 결과, 어떤 류의 고난, 상 또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이중의 성과, 즉 거룩한 행실과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에는 변화, 건축,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장로의 목양에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구조에 대한 이런 이해는 분명하고 또한 논리적입니다. 만일 당신이 계회에 제시된 이 책에 간단한 줄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이 서신이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 생명의 성장과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고난, 장로의 목양과 그 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 목표 등을 다루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로들의 목양을 인해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강조되는데 이는 이 서신의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그분의 통치하시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 행정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 목표의 단락 후에는 5장 12절부터 14절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개가 택하신 자들을 그분의 풍성 안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관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결론에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그분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를 체험했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체험과 서신에 의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선포할 수 있었고 그것에 관해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개요는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개요에 나타난 요점들을 보지 않고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는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마치 어떤 사람이 도시의 전체적인 구획을 모르고 그 도시의 작은 길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도시와 큰 도로에 관한 조망을 갖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개요가 이 책의 조망이며 요점을 보도록 우리를 돕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읽고 연구할 때 개요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큰 도움이 됨을 볼 것입니다. 체류자들과 나그네들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함. 이제 베드로전서의 셋째 단락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체류자들과 나그네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사람의 타락된 몸 안에 있고 사람의 내적 존재인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된 혼을 거스려 싸웁니다. 2장 11절에 있는 베드로의 권면은 그가 앞에 두 단락에서 말한 것에 근거합니다. 특히 권면은 새로운 출생과 생명의 성장에 근거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할 때 그는 사실상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믿는 이들을 체류자들과 나그네들로 간주합니다. 그는 이 체류자들과 나그네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간청합니다. 타락된 몸은 육체적이며 정욕으로 가득합니다. 타락된 몸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내적 존재인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혼을 거스려 싸웁니다. 가끔 우리는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며 선한 것을 하려고 결정합니다. 사고는 생각 안에 있고 사랑은 감정 안에 있으며 결정은 의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감정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을 거스려 싸웁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선한 생각, 의도, 결정과 반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열방 가운데 뛰어난 행시. 계속하여 2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열방 가운데 뛰어난 행시를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행실은 거룩한 행실임에 틀림없으며 그리스도 안의 선한 행실, 즉 하나님을 위한 생활일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적셔진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 행실은 불신자들의 망령된 행실에 반대됩니다. 믿는 이들의 행실은 뛰어나야 합니다. 즉 그것은 미덕 안에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열방 가운데,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번역본들은 12절에 있는 열방의 헬라어 단어를 이방인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실상 그 헬라어 단어는 열방을 뜻합니다. 모든 열방은 이방인들입니다. 방문하시는 날. 12절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열방 가운데 뛰어난 행실을 가진다면 우리의 선한 생활을 본 그들은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방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코페스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관찰, 조사, 감독, 보살핌입니다. 방문하시는 날은 마치 방황하는 양을 목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그네 된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날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살필 것이며 그들의 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문의 날은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보살핌의 때입니다. 12절에 있는 방문하시는 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석을 달리하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학파는 방문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헬라어의 의미를 조사해 본다면 그것이 심판의 뜻을 전달하지 않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기본적인 의미는 관찰, 조사, 감독, 바라봄입니다. 방문의 헬라어의 어근은 감독자라는 헬라어의 어근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생각은 방문의 날이 마치 목자가 양을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그네된 백성들을 보살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실 것입니다. 방문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런 이해를 기초로 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방문의 날이 하나님의 감독하는 보살핌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방문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기 위해 오시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 그날이 방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체험함. 당신은 교회 집회나 사역 집회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나는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때 가끔 깊은 속에 하나님이 그분의 감독하는 보살핌 안에서 우리를 방문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우리가 요즘에 그분을 신성한 방문자로 체험하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문하기 위하여 오실 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지? 모든 일이 순조로운가? 하나님의 방문은 마치 목자의 방문과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감독자의 방문과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주는 목자요 감독자이십니다. 우리를 잘 보살피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목양하시고 감독하십니다. 이것이 12절에 있는 방문이라는 단어에 대한 합당한 이해입니다. 방문의 날에 반대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12절에서 베드로는 만일 우리가 열방 가운데 뛰어난 행실을 가지면 그들은 결국 방문의 날에 우리에 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자들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들 안에서 뛰어난 생활을 한다면, 즉 본질이 아름답고 태도가 뛰어난 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관찰하고 방문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문 아래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결국 반대자들은 방문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베드로의 말이 여러 번 성취된 것을 보았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반대자들은 그들이 행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성도들은 방문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보살핌 아래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비록 악한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 아래에서 놀랍고 뛰어난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문하고 또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행실과 하나님의 방문은 결국 반대자들을 회개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죄 회복 안에 있는 몇몇 젊은이들이 부모의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몇 년 전 어떤 젊은이의 부모가 그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가 교회 집회와 사역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들은 그의 행실에서 바뀜과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아들 안에 있는 주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들이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방문하심 아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성도들이 집회에서 이 결과를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부모로부터 반대를 당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핍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점차 부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가족을 방문하려고 집에 갔을 때 그들의 부모는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면으로 그들은 자녀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는 점점 줄어들고 관찰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부모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도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뛰어난 행실을 관찰했고 방문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함. 13, 14절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제도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이 헬라어 단어는 주어적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것과 같이 피조물을 뜻합니다. 그것은 피조물, 건물, 규정, 규례와 같이 만들어진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흠정역과 미국 표준역은 이 헬라어 단어를 규례로 번역합니다. 다비와 미국 새 표준역은 이 단어를 제도로 번역합니다. 이 구절에서 제도라는 단어는 규정, 규례, 세워진 원칙 등을 뜻합니다. 헬라어 단어와 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13절에 있는 제도는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규정 또는 규례를 만듦을 뜻합니다. 문맥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는 위에 있는 왕과 또한 그에 보낸 방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게 주를 위하여, 즉 주님의 표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하여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고 말합니다. 15절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12절에 언급된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함. 16절에서 베드로는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악을 행하기 위한 핑계로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하지 않은가? 우리는 율법의 속박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우리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말은 바울의 서신에 있는 바울의 말과 비슷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자유로우며 또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그분의 노예들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함. 17절은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 지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라고 하지 않고 형제 지간들을 사랑하며 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 형제 지간들은 무슨 뜻입니까? 형제 지간들은 형제의 집합체, 형제들의 가족, 형제의 느낌이 있는 형제들입니다. 집합체는 전체를 말합니다. 형제 지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베드로는 우리가 형제들을 한 명 한 명 구별해서, 즉 개인주의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됨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우리는 형제들 전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형제들의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또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공동체보다 훨씬 더 친밀합니다.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여깁니다. 만일 우리가 한 가족에 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서로 형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피부색이 어떠하든, 검든 희든, 노랗든 갈색이든, 붉은색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적이고도 우주적인 가족이요. 이 가족은 거의 2000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17절에 있는 형제 지간들이라는 단어는 이 가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형제의 느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제의 지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형제의 지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체적인 생활의 느낌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적으로 단체적인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봅니다. 이제 17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형제 지간들임을 봅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형제 지간들은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 전체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체적인 느낌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명이 12개의 각각 다른 가족에서 나와서 함께 모인다고 가정해봅시다. 비록 그들은 서로 사랑할지 모르나 이것은 형제지간의 사랑과 같이 지간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12명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가족 안에 있다면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지간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할 것이고 가족의 각 지체를 향한 이 사랑은 지간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분리된 가족들에서 나와서 서로를 사랑하지만 지간의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 그들은 특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형제지간들을 사랑함, 형제들 전체를 사랑함에 대한 예시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다만 개별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들 전체를 사랑하며 형제지간들을 사랑합니다. 가정의 사환에 대한 말씀. 계속하여 18절에서 베드로는 가정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주인들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가정의 사환들인 믿는 이들은 그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한 방면입니다. 18절에서 베드로는 가정의 사환들에게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과 같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은 건강하고 진지한 경고가 됩니다. 그런 두려움은 이 책에 여러 번 언급되는데 이는 이 책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움직임과 표현인 은혜. 19절 20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인해 애매하게 슬픔과 고난을 참으면 이는 은혜이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인해 애매한 고통 곧 불의한 취급을 당하나 기꺼이 슬픔을 참고 견디면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로서 여기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움직임을 가리키며 또한 우리의 행동이 사람과 하나님의 눈에서 고상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는 우리 생활에서의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킵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6장 33절로 34절에서는 칭찬으로,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감사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은혜는 사실상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에 대한 이런 이해를 기초로 우리는 여기에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움직임이며 우리 생활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우리의 행동이 사람과 하나님 눈에 고상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 또한 하나님의 양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자각입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통 안에 살고 있으며 그가 선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문맥에 의하면 19절에서 말한 애매한 고난은 믿지 않는 주인의 악한 취급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주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으로 인해 그들의 믿는 사환들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동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없다고 합시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가정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며 특히 시가나 처가와의 관계가 어려울 것이며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장모와의 관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장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남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한 여자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싫어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장모와 시어머니는 둘 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결혼한 부부는 시어머니와 장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요점은 만일 우리가 신성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면 아무리 서로 사랑하더라도 결혼 생활에서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다섯 가지의 문제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혈기, 기질, 습관, 배경, 그리고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닮았다 해도 그들은 혈기, 기질, 습관, 배경,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사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에게는 자신의 습관과 기질이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문제를 일으키는 다섯 가지의 요인인 혈기, 기질, 습관, 배경, 이해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깊이 사랑하고 세련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접할 것이며 가끔 서로 언쟁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만일 시어머니가 방문한다면 그녀는 전적으로 불쾌하며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접할 것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런 고상하지 않은 상황을 보기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에 의해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혈기, 기질, 습관, 배경, 이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내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움직입니다. 더욱이 이 은혜는 그들의 생활에서 표현됩니다. 만일 시어머니나 장모가 남편과 아내의 생활 방식을 본다면 그녀는 그것이 고상하고 기쁘고 받을 만한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유대 형제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부당한 대우를 기꺼이 받고 있다. 사람과 하나님의 눈에 이것은 고상하며 기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은혜니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믿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은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장모가 그녀의 딸과 사위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본다면 그녀는 주 예수여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20절에서 베드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의 생활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실에 관하여 베드로는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니라고 말합니다. 누림과 양육. 만일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역사해내는 은혜로서 우리 안에 있음을 모른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이 은혜의 체험이 없다면, 심지어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고 또 읽어도 베드로가 뜻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성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합당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이 사실들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말에 의해 양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